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유엔 본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가자에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어지고 있으며 하마스 억류 인질들은 계속 구금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국제구호단체인 월드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이 사망한 이후 48시간 동안 중단됐던 유엔 차원의 구호활동이 이날 밤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월드센트럴 키친 사건 이후 가자지구의 군사활동에 관련된 전술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켈라 카람손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란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공습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월드센트럴 키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드센트럴 키친 설립자 호세 안드레스 씨는 공습을 당한 구호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5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비 대폭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테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12년 동안 총 6천억 크론의 수준까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을 의미하며 육해공 각군에 상당한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계획에 따라 향후 12년간 전체 방위비 지출은 1조 6,200억 크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테레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36년 방위비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 현재 수준보다 83%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관련 문서에서 노르웨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러시아와 함께 살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려워질 것이며 이 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안보, 국방을 정의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해역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유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수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도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의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11일에는 두 정상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첫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인력과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 20번째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대표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 EU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Y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 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 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EU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이유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의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express our concerns 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국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이유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an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중국과 에리트리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건 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체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레테스 교수는 또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된 건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권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It's, you know,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인권위섭회는 20년간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스칼라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얀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의 그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 한일 3국 대표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 관련 모든 유엔 결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이 조직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1718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17건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은 지난 6년 동안 58건의 유사한 북한 사이버 공격에 이은 것으로 가상화폐 기업들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attacks. The UN 1718 committee panel investig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 가상화폐는 단순히 도난당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나 국가 행위자뿐만이 아니라며 이전에는 사이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개발과 유포가 복잡했지만 이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점점 더 쉽고 간편하게 강력한 기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그러나 사이버 기술이 개별 기관과 인프라, 더 넓게는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we've reached an inflection point when it comes to cybersecurity. But for all of the challenges of cyber technology to our individu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이달의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의 약 50%를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안보리가 부과한 엄격한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악의적인 비국가 행위자들도 가상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해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 오용의 직면에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 안보리에서 규정하는 제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약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외국 은행과 가상화폐 기관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유럽의 항공우주회사부터 러시아의 위성통신회사까지 해킹해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A textbook example in this regard is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About 40% of DPRK's WMD programs are funded.
황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take a leading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ever-changing threat landscape and its impact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는 첨단 사이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무기 통제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악용해 무기 설계도를 훔치고 무기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제공해 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절도 등 불법 금융 활동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거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사이버 범죄 및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이 테러리스트나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cil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growing cyber threats to the global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regime with greater access to advanced cyber technology.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사이버 공격의 책임 규명은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증된 책임 규명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인 중상모략, 심지어 무분별한 타국 범죄화는 대결을 격화시키고 국제사회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erified attribution is a prerequisite for responding to cyber attacks and a basis for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우리는 서방 동료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북한을 포함해 그들이 싫어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ICT의 악의적 사용을 비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attempts of Western colleagues and their allies to use the accusations of malicious use of ICT.
러시아 대표는 이어 증거가 없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언급한 것처럼 책임 규명은 전문적인 접근과 철저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각국 토론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인얼리시스의 발레리아 케네디 정보 분석 국장은 북한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도 수행하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가상화폐 도난에 더 능숙하다며 그들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조직을 공격하고 가상화폐 자산을 훔치기 위해 가상화폐 사업체들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n hackers also conduct ransomware attacks, they excel at cyber espionage and cryptocurrency theft. They target a multitude of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ical information.
케네디 국장은 지난해 북한은 1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건수는 2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한 해 동안의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10억 달러는 공격 당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지만 지난 몇 달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도난당한 자금의 상당액이 여전히 활발하게 세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납부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방해에도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유엔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선박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납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보고를 덮어버리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임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나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군사 및 방위장비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탄탄한 방산 역량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정보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And I think that US-Korea relations are at a high point right now. Yeah.
지금 미한 관계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한일 3국 관계도 매우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행정부 출범 초기 고위급 방문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및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및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Yeah, so we had lots of conversations.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러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돈과 석유, 아마 식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도 받고 있을까요?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일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지 말입니다.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적국들이 재앙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밀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Well,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has always had.
글쎄요, 북한이 항상 중국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죠.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김씨 정권과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나름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반도나 영내에서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동맹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중국 측과 고위급 대화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strategic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역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일 회담에서 관련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등에 들어가는 원자재 등을 한 공급처, 즉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이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영역이죠. 또한 반도체와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3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같은 다른 관심 분야에서도 시장 개발과 개방 측면에서 미한일 3국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장비 공동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ou know, I think you'll see you know, much as what we're doing with Australia around the AUKUS deal.
우리가 호주와 함께 오커스 분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협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정 구축 등의 개발에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억지력을 위한 것입니다. 일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국 전쟁과 매우 공격적인 중국을 목격하면서 이제 이런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자체 안보뿐만 아니라 해양 등 역내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일 간 이런 공동 생산과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발달되고 탄탄한 방위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도 3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한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on the most critical technologies,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we should be very cautious.
가장 중요한 기술,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런 기술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인가요?
No, I think you know,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기업 모두 이 역사적이고 초당적인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도 현대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도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You know,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from the get-go has been open to dialogue.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김정은이고 이제 한국과도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만료된 북한 인권법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 통과의 진전은 없나요?
It's not controversial, so it's just a matter of getting it on the
논란이 없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본회의 의제로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갔던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이 법안과 관련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동 발의자를 확보해 동력을 만들어 대통령 서명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은 초당적 요구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영내 안보 상황 악화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초당적 요구이자 미국인 다수의 인식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ink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영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요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던 것이라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조야에서 초당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미군의 약 2%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전체 예산의 2%인 약 170억 달러를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단순 환산하면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약 1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 조야뿐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tends to be, yes. There's more or less a consensus politically, I believe, in the U.S.
미국인들은 동맹들이 안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일본 등 다른 동맹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 협정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초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전반적 인식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악화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 및 군사 계획을 연구하는 라파엘 쿠엔 랜드 연구소 전략 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 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영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영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se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코엔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적 역량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나 주요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같은 방위비 인상 요구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구 금액이나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it came into sharp focus during President Trump's
토마스 신킨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과도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 등 실제 비용 청구로 이어지든 상당한 폭의 분담금 인상안을 새롭게 한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동맹과의 분담금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 차이를 거론했습니다.
The cost-sharing issue is part of a bigger disagreement or a bigger differe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달성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관점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접근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과 맺은 것보다 분담금 인상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체적 기조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need to be continued effor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것이 동맹의 힘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재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What the U.S. government has got to think about is whether the money coming from Korea.
그러면서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새 장비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비용에 사용됨으로써 한반도 안보태세 유지와 한국군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차기 미국 정부의 접근법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아동들이 강제 노동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3일 유엔 안보리가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 아동들이 겪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대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북한 아동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며 최근에 북한 내 아동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numerous public source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testimonies, children in the DPRK are exposed to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death penalty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황 대사는 탈북민들의 증언 등 수많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단적 처벌 즉 연좌제로 가족과 함께 정치범으로 구금되며 광범위한 아동 노동 사용 등 극심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부족한 재원을 사치품에 허비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은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over, children in the DPRK face a devastating humanitarian crisis as the DPRK regime relentlessly pursue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황 대사는 그러면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의 공동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어린이의 17%가 만연한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아동에 대한 인도적 접근 거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는 5도, 최고 21도, 안주 최저 3도, 최고 16도, 남포 최저 5도, 최고는 20도입니다. 양덕은 최저 1도, 최고 19도, 신의주 최저 5도, 최고 16도, 중강 최저 1도, 최고 20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6도, 최고 16도, 개성은 최저 5도, 최고 18도, 사리원 최저 5도, 최고 20도, 신계 최저 4도, 최고 2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3도, 최고 22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4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8도, 원산 맑고 최저 7도, 최고 22도, 장전 맑고 최저 9도, 최고 20도, 평강 맑고 최저 2도, 최고 18도입니다. 청진은 맑고 최저 2도, 최고 17도, 선봉 맑고 최저 0도, 최고 12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1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다 같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다 오후에는 약간 높아져서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 오후 같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5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비 대폭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테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12년 동안 총 6천억 크론의 수준까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을 의미하며 육해공 각군의 상당한 강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계획에 따라 향후 12년간 전체 방위비 지출은 1조 6,200억 크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테레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36년 방위비 규모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면 현재 수준보다 83%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관련 문서에서 노르웨이는 앞으로 오랫동안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러시아와 함께 살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려워질 것이며 이 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안보, 국방을 정의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해역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어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방공체계 재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방공체계 등 더 많은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중국과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재 30여 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협정에 서명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도 양자협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블링컨 장관 모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이나 지원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계속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남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드론을 발사했지만 4기 모두 요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잔해들은 오데사 동쪽에 있는 자포리자 지역 내 주택과 농장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남부군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사이 남부 지역을 공격한 러시아 드론 13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 외에 S-300, S-400 미사일 여러 발과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이날 공격에 사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으며 5층 건물과 자동차 넉 대 등이 손상됐다고 현지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밤사이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가 있는 사라토프 지역과 크루스크, 벨고로드, 크라스노다르 지역 등에서 총 53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 하나인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차시우 야르 외곽에 진입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날 러시아가 임명한 지역 책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우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군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의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